다윗과 죄 세 번째, 회개, 사망의 사슬을 끊고 사무엘하 12장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 회개 기도 시간에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저지른 잘못, 죄, 뭐 그런 거 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사소한 죄나 혹은 잘못을 사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두려움과 연약함, 무기력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갖가지 구실, 정당방위, 생계형 범죄, 자기 합리화 그 이유를 가지고 죄를 쉽게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도 다윗은 자신의 죄도 조상에게 유전된 죄성이라고 고백하는데 모든 죄의 근원은 아담에서 유전되기에 원죄, 여러분 오리지널 씬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이 원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은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확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죄. 원래 갖고 있는 죄. 원래가 언제입니까? 네, 아담 때부터 갖고 있는 죄.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죄 소리 들으면 상당히 그 거부감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풀어 설명드리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한 죄가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풀면은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 그 네이처가 원죄인데 우리 오늘 그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가는 것이 원죄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바보 같죠? 자, 근데 원죄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신학자들이 만든 신학입니다. 그 대신 성경은 원죄라는 말 대신에 죄성 혹은 연약함으로 표현하는데 이 모든 인력에 있는 그 네이처입니다.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맨날 패배하고 쉽게 범죄하지만은 그러나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 기도문을 주시죠. 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기도에 이 말이 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뭐죠? 네. 회개입니다. 이 회개도 진정한 회개,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 말고요.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옥에 나라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날 수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거듭날 수 없으면은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많지만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기서 죄라는 얘기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다른 죄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원죄.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는 것은 물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 연약함, 그러니까 원죄입니다. 이 강함으로 거듭나는 바뀌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죄와 연약함을 거의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네이처입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연약함을 위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이걸 꼭 확고한 기초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흔들립니다. 다윗은 50여세 되었을 때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교사를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분이 그 나이에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지. 그 원인은 젊은 시절부터 뿌리 뽑지 못한 죄성, 네.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집착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을까요? 1년 정도 후론 후 하나님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죄를 묻는데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이유가 자신의 죄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다윗은 죄의식으로 혹은 남한테 알려줄까 전전긍긍하며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을 가책했는지 이제 우리 이따 나오는 다윗의 시에 잘 표현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네, 나단이 다윗을 노골적으로 질책하는 대신에 한 여아를 다윗에게 들려줌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저항감 없이 그 잔악함에 같이 분노하도록 유도하고 다윗은 그 이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는 손님을 위해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이 가진 한 말밖에 없는 가죽바다 같은 소중한 양을 빼앗아 손님을 접대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요.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붕괴를 합니다. 그런 인간은 죽어야 돼. 봤던 그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자, 다윗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 번개가 머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되새겨 냅니다. 그동안 자책감으로 시달리는 다윗은 마치 알턴 잇몸이 고름이 터지듯 안도감이 그 삶을 감쌌을 것인데 마치 그 범죄를 진 사람들이 경찰을 피해서 도망다니면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근데 막상 잠을 자면요. 감옥에서 잘 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에서 기난 걸 아는데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집착증은 다윗의 약한 아킬레스건입니다. 만약 그냥 둔다면은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죄성, 네, 고질병임은 아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 다윗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다윗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이 죄의 사슬과 사망의 올무가 너무 강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회개한 대신에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다윗은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여기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다윗을 묶고 있는 사망의 사실을 끊으시고 다윗은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죄를 인정하면은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자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는 원죄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나머지 시시한 잘못들 죄들은 네, 이 원죄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있는 그 연약함, 그 네이처가 이런 죄들을 자꾸 짓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윗에게는 여자에 대한 집착증,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네. 이것들이 자꾸 죄를 우리의 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회개 기도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자신에 있는 원죄, 원죄란 말이 싫으시면은 연약함, 죄성. 여러분 죄성 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잡아달라고 합니다. 이거부터 고쳐주세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에게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그리고 또 회개로 거듭난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현상이 없다면은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다윗이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표제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을 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서 저에게 온 때 지은 시라고 딱 표제를 못 받고 있어요.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이 시는 당시 다윗의 갈급한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에서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애쓴 사람입니다. 항상 죄를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기독교 죄사함의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시편 계속되는 51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지만 이게 기독교 신학의 아주 기본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범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더 이상한 것은 죄는 자기가 저지르고 왜 하나님,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하였기 때문이라고 죄를 자기 어머니에게 떠넘깁니다. 더 이상하죠? 다윗이. 네. 여기 기독교 신앙의 죄사함의 기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이 아주 클리어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NIV 성경을 읽겠습니다. Surely I was simple at birth. Simple from the time my mother conceived me.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캐톨릭이요. 왜 성모 마리아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DNA를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성녀 마리아의 DNA도 반은 갖고 태어났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럼 성모 마리아가 죄가 있다면은 예수는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카톨릭.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결국은 어디까지 올립니까? 하나님을 올립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죄를 다 어머니한테까지 떠나면서 뭐 회개하고 있어요? 예. 원죄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성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타락한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 원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류에게 있는 원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오직 한 사람 다윗 정도 되는 분이 자신에게는 여인 집착증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알아도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죄성, 네. 연약함에 잡혀있다는 것을 자신의 범죄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난 후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진 연약한 존재로 바뀌는데 여러분 이 원죄, 연약함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거듭난, 본오게인, 회개기도에 연속되는 우리의 간구는 우리를 본오게인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오셔서 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예배에, 오늘 예배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인도하셔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무리 본능했다고 해도, 여러분 여기 본능을 한 사람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본능을 했다고 해서 그 본성이 없어집니까? 저도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많이 약해졌죠. 성령이 충만할 적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령이 덜 충만할 적에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이 기독교 신앙을, 이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난 3베드룸 하우스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그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기도는 사람에게 있는 원죄를 마치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에 다윗을 장차오실 예수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통찰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물론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렇겠죠. 자, 다윗은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께 먼저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 다시 말하면은 모든 죄의 근원은 원죄.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나무새. 나 쉴 곳이 없어요. 나 참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셨지만 참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계속되죠. 여기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캐톨릭이 성모 마리아가 죄 중에서 예수를 잉태했던 사실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출생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것, 원죄임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자,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조상의 죄가 나에게까지 유전되는 것은 이건 회화하지 않다. 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나쁜 것들이 있다면 좋은 것들도 있죠. 네. 어찌 우리가 좋은 것만 골라잡아서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한국에 있는 동생이 저희 부모님 유해를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전하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네. 그곳에 저희 이름은 물론 백목사 이름까지 남겼다는 사실에 저는 갑자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집니다. 나쁜 소식도 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그 당뇨 체질이 우리 조카까지 유전돼서요. 벌써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다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죄성을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이 연약함을.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시작이 그래요. 바울이 절규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장.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분이 두 분 있다고 하면 구약의 다윗이고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온몸을 바쳐서 예수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소리칩니다. 나는 죄인이다. 다윗에게 유독 아름다운 여인에게 약한 죄성이 존재하지만은 그치만 포기하지 말고 죄성 연약함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오직 진정한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 기도. 사무엘하 12장 13절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마자 나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죄사함을 선포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단이 무슨 권위로 즉시 다윗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윗이 죄를 고백하면은 즉시 너는 죄사함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에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리면은 목사는 즉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는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미리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에 이렇게 중요한 회개 기도를 참여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자, 용서받은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를 지어 시편 32장 5절, 40편 2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쉘라. 얼마나 기뻤으면 쉘라.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늘 부르는 복음성가 있는 가사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들은 지금까지 죄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고통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찾는 기쁨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과 용서가 되고 이 죄사함,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죄가 노출되면 폐가 망신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노출되어 치유해라는데 마치 의사에게 내 병을 보여주고 이 병을 노출시켜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고백과 함께 다윗의 깊은 곳에 곰던 상처는 열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은 죄는 형량을 맞춰도 전과자라는 기록은 남아요. 네. 죄사함을 받으면은 우리 죄는 천국에 있는 장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간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셋 잘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51편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다시 죄짓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람에게는 원죄, 죄성과 연약함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는데 네. 우리 예전에 성경공부 시간에 그런 거 배웠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에이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는 거긴 죄가 없어요. 그래서 unable 뜻입니다. 우리 죄를 질려 질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뭘까요? 우리 사는 세상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제가 만들어놓은 얘기인데 한참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ready to sin입니다.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면은 참 어쩔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지하고 살게 하다는 강구죠. 다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난 겁니다. 다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성령을 떠나지 마옵소서. 왜? 성령이 떠나면 남는 것은 연약함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연약함 갖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제 어느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 나오는 대사인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딱 한 가지. 뭐예요? 네? 뭘까요? 우선 약한 죄랍니다. 저는 이 말 듣고 야 이거 이 드라마를 갖고 난 사람이 이런 사실을 꿰뚫을 수는 없는데 이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선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성령을 용서받지 못한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시죠? 성령을 해방한 자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해방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해방한 자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약함을 고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없으면은 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스텝을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런 사람은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참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세상적으로 약한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약한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약하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 이유도 없이 사면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그냥 끝까지 감옥에 남아있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너무 약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약한 게 죄예요. 맞아요.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약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그냥 밟히는 수밖에 없는 죄가 약한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처럼 말이죠. 자신의 치부가 노출돼서 약해지지 않으라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강함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 죄성을 가지고 천국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는 우리에게는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달라는 간구예요. 이게 회개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왜 영혼의 치유자인 예수께 자신의 병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고 My chains are gone. 자유를 주는 것은 물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짧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랍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네. 근데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회개 같아. 시편 32장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죄, 원죄, 연약함 이건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살겠다. 이 열매를 먹고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원죄입니다.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특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죽이시려고 저를 깎고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지금은 제가 감히 반항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모든 약한 것을 강함으로 바꾸는 예수께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겠다는 불순종 그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죄의 근원되는 원죄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본성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성령님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세상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